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보시고 함께 좀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네. 네, 이번 한 주 정말 추웠죠? 네, 이렇게 가정에서 또 보내시고 또 가게에서 또 나가시고 출퇴근하시느라고 아마 많이 또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니까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어요. 1983년도 이후로 일리노이에서 가장 추운 겨울로 이번 수요일 날이 날씨가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미드웨스트 지역에는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추운 날씨를 갱신한 게 총 100 도시마다 160개의 도시마다 그 기록이 다 깨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살인적인 정말 추위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에 각자의 또 삶의 터전에서 추위와 싸우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오늘 이 밤도 또 추운 또 날씨를 뚫고 오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이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찬양해도 무언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감이 느껴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 어떤 변화나 인도하심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곧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로 살아가던 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으로 다 불러들이지요. 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이 죽은 이후 그들은 졸지에 이 토목 공사 현장에서 이 막노동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지요. 채찍을 맞아가면서 전혀 경험도 없는 일들을 했고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족족 죽어가는 그런 현실에 쌓이게 됩니다. 애굽 정부가 요구하는 일들은 점점 늘어나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전에도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이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일반적으로 부르짖음 혹은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뭐 같은 표현이겠거니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부르짖는 이 기도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화면에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바꿔놨는데요,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에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지금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었고 또 부르짖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거죠. 사실 신구약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묘사의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할 수 없어서 끙끙 앓듯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낮은 속삭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정말 기청이 떨어질 듯한 정말 그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어떤 음낮이와 높낮이에 상관없이 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감정의 상태,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론 이 기도의 소리와 기도의 크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살펴보면 소리내어 기도할 때, 즉 우리가 무언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받게 되죠. 시편 18편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을 보면 다윗도요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었다라는 그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말한 부르짖음의 기도란 목청을 높여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표현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죠. 또 시편 50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라도 부르짖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르짖다라는 소리도 바로 목청을 내어서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는 소리로 주님 앞에 불렀던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기도했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은밀하고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한다는 부른다는 것은 단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큰 소리로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는 것을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귀가 둔하셔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해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 부르짖어서 기도할까요? 정말 언제 목청이 터지도록 기도할까요? 그것은 아마 정말 간절한 어떠한 상황과 사정이 처해서 그랬을 때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누군가가 막 큰 소리를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야 저분 좀 요즘 힘든 게 있나 보다 좀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아 요즘 수준이 좀 낮은 기도지 좀 점잖게 기도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귀 기울여 듣는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 기도의 자세에서 실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이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를 역사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가 언제 가장 부흥했는가라는 것을 이 기도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역사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전에 이제 한국에서 6.25 전쟁이 끝나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배고프고 굶주릴 때 사람이요 정말 한 끼 두 끼만 못 먹어도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정말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있지만 선택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그 젖을 사모하듯이 울부짖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바로 그 시절에 한국교회가 함께 같이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점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줄여가고 기도는 좀 고상하게 하는 거지 기도는 좀 점잖게 하는 거지 아, 기도는 내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셔 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정말 뭐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어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중얼중얼 혼자만 들리게 기도하고요. 어떤 분들은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방언하고 누가 보면 좀, 아, 좀 요란스럽다 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다 성향과 그 사람의 어떤 기도의 스타일의 차이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현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쉼 없이 매일매일 이 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게 뭐가 쉽겠습니까? 흙 나르고요, 벽돌 나르고요, 무거운 돌덩이를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지금 산다는 것이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시켜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죽겠다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오늘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가정의 어려움들, 혹은 또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계시면 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둘째로 하나님은 주님의 언약, 즉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셨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은요, 꽤 오래된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니까 지금 430년 전에 맺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지금 그것을 다 포기하고 노예 생활로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란 기대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사람들은요, 남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심지어 잊지 않겠노라고 말하고도 이렇게 다 잊어버리는 것들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약속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면 점차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은요, 430년이 된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심지어 주님은 그보다 더 오래된 약속도 주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그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거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요, 참 복된 것이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있구나, 아, 이런 약속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신 상황이 특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약속이라는 것은요, 한쪽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쌍방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 말은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그것은 다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살아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변덕스럽게 살아가고 하나님 언약 없이 기억 없이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금 책임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1장부터 50장까지요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8장과 19장과 30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요, 뭐 한국 표현에 까마귀 고기 먹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머나, 어우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내가 430년 동안 내가 깜빡했다, 야 내가 마치 일, 막 내가 너희를 구원해줘야 했는데 내가 다른 일 신경 쓰느라고 내가 너희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억했으니까 너를 도와줄게.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감정으로, 야 내가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이제 내가 기억해서 너를 도와줄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자기가 품으로 9개월 동안 품었다가 낳은 아들을 잊는 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기도에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고 예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의 속에서 의심이 찾아오고 불신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거 아닌가? 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셨으면 반드시 그 기억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기억이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기억하사는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죠. 2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젖어 있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새바람이 되고 은혜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깜빡 잊고 계시다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콕 찔러서 기억나셨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23절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약속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하나님 염려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맡기라면서요. 주님이 우리 돌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사야가 말한 게 그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또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성경의 저자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고요? 권념하셨느라. 사실 지금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죠. 권념하셨더라. 오늘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기억하셨더라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24장 24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기억하셨더라가 두 번 나오거든요.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요즘에 이 돌봄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키워드인지 몰라요. 요즘에 이제 평균 연령이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케어가 필요한 그런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간호학이나 혹은 또 사회복지에서 이 돌봄이라는 이 주제가 큰 이슈로 지금 올라오게 있는데요. 뭐 어르신 돌봄, 그리고 또 어린이 돌봄, 돌봄 교사, 심지어 돌봄이라는 이런 새로운 이런 용어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이 맞벌이 부부들의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밤 10시까지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요즘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돌봄 교실이라고 말하거든요. 현재 이 한국 전국 이 초등학생의 90% 이상이 이 돌봄 교실을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언제 어디서나 선생님들이 그냥 같이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 사회적인 이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막 지치는 거예요. 돌봄이들도 막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경 써줘야 될 거 다 못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그런 어떠한 성품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때로는 학생에게 막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요즘 뭐 비디오 보면 막 어린이집에서 막 애들을 막 때리는 그런 사건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 왜 그래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애랑 같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막 지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돌봄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닉 브이치치라는 사람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호주 출신 사람인데요,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팔다리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괴물이라고 막 몬스터라고 학교 친구들도 막 놀려대고 막 왕따를 당했죠. 평생 남에게 의지해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이, 평생 남의 짐밖에 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싫고 너무 절망이 돼서 8살 때 그 젊은 그 어린 아이가 자살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 이 닉 브이치치가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돼요. 아,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여태까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면 내가 가지 못할 것이 없고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겠구나.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닉 브이치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두 팔이 없고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 이 몸통밖에 없는 사람의 이 고백치고는 너무나도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팔과 다리는 없을지언정 내 대신 나의 팔이 되어주시고 내 대신 나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의 말투가 달라지고 인생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펄전 목사님이요, 오늘 이 본문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달래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항상 걱정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치신 것이 아닙니다. 참새들도 먹이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절망이 우리를 나락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상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를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세요. 모든 피조물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요, 우리는 얼마나 큰 희망과 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안고 계시고요,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낭망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이 추위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만 해도 15조 억 원이 된다 그래요. 제가 달러로는 지금 환산을 못 해보겠는데 엄청난 돈과 엄청난 또 인명피해들이 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맺어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